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B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비혼의 여주인공이 됐지만 수많은 여성의 부러움을 사며 세계에 결혼식을 올렸던 영국 다이애나 비 황세자비의 결혼식을 많은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1981년 7월 29일 런던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열린 결혼식은 전 세계로 생중계됐고요. 왕세자 부부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200만 군중이 도로에 나왔습니다. 이 당시 다이애나 비는 거의 8m 길이의 화려하고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는데요. 결혼식이 끝나고도 세간의 화제가 됐던 이 다이애나 비의 이 웨딩드레스. 이후 여성들이 입고 싶은 웨딩드레스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결혼식에 든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억 1천만 달러인데요. 웨딩드레스만 그 가치가 미화로 한 17만 달러라고 합니다. 영국 왕실의 결혼식인 만큼 거액이 들어가는 건 놀랄 일은 아닐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보통의 미국인은 결혼식 비용으로 얼마나 쓸까요? 자, 결혼기획 공급업체 마켓플레이스인 The Knot Worldwide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 한 쌍이 결혼식과 피로연에 쓴 비용은 평균 3만 5천 달러였는데요. 조사 대상자 50% 이상이 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3만 달러 이상 지출한 사람은 20% 정도였습니다. 평생 한 번 치르는 중요한 예식인 만큼 많은 돈을 쓰게 되는데요. 특히 신부들은 이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싶어서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 돈을 주고 웨딩드레스를 빌리거나 사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1980년대부터 2010년까지 태어난 이 MZ 세대,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와 Zoomer, Z 세대는 결혼식 소비에서도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CNN 방송이 웨딩드레스를 쇼핑하는 풍경이 앞으로는 이전 같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이 MZ 세대들의 확연히 달라진 결혼 준비 문화를 소개했는데요. 일부 소매업체들의 적극적인 판매 전략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전문 매장에서 몇 시간 동안 여러 벌의 드레스를 입어보면서 $1,000 이상의 완벽한 드레스를 찾는 대신에 진열대에서 마치 티셔츠를 사는 것처럼 쉽게 웨딩드레스를 찾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통적인 결혼식보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념한다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잘 파악한 판매 전략으로 여러 저가 패션 브랜드가 결혼 업체에 뛰어들어서 알뜰 쇼핑객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한 소매업체는 신부 또 신부 측 하객, 결혼식 하객을 위한 100벌 이상의 결혼식 의상을 80에서 $150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 싼 의류업체도 있는데요. 한 업체는 $9에서 한 $50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첫 번째 신부 컬렉션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다른 업체는 $100에서 한$300 선에 유행에 뒤지지 않는 웨딩드레스를 출시했는데 비싸지 않으면서도 고급스러운 결혼 예복은 현실이 됐다는 업체의 성명까지 냈습니다. 자, 이 관련해서 유행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WGSN의 수석 인사이트 전략가는 이를 두고 현명한 조치라고 진단했습니다. 고객을 잘 파악해서 이들의 쇼핑 방식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Z세대는 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미국의 Z세대는 여전히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고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웨딩드레스는 직접 입어봐야 한다는 전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순결함을 상징하는 흰색 드레스가 아닌 검은색까지 비전통적인 결혼식 복장도 늘고 있고 예식 중에 여러 번 옷을 갈아입기도 하는 게 Z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이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면서 재정적 제약과 전통에서 좀 벗어나려는 욕구로 결혼식 전통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고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훨씬 커지는 현실도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첫 순서 시작합니다. 한 주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블록아웃 2024. 10월 7일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한 소셜미디어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일명 블록아웃 2024라고 불리는 이 소셜미디어 운동은 유명인이 가자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 발언하지 않거나 충분히 언급하지 않은 것을 항의하는 뜻으로 유명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이 운동에 참여한 소셜미디어 틱톡 사용자는 유명인들이 소셜미디어로 얻는 수입을 막고 인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라고 튀르키예 공영방송인 TRT 월드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가 전한 미국의 소셜미디어 분석 웹사이트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조직적인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그들이 차단할 유명인 명단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스타그램 등 다른 소셜미디어에서 몇몇 유명인 구독자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 운동은 5월 6일 열린 뉴욕 메트로폴리탄 연례 기금 만찬 행사인 맷갈라에서 소셜미디어로 유명해져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플루언서 헤일리 칼릴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세요 라는 말을 입모양으로 따라하는 틱톡 비디오로 촉발됐습니다. 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세요 라는 문구는 프랑스 혁명 당시에 마리 앙투아네트 여왕이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상징적인 문구로 회자되어 왔습니다. 이 블록아웃 운동을 통해서 배우이자 가수인 셀레나 고메즈의 소셜미디어 구독자 수가 100만 명 이상 줄었고 배우이자 가수인 젠데이아는 19만 명을 잃었습니다. 리얼리티 TV 스타이자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인 킴 카다시안은 78만 명, 비욘세는 69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에 따르면 차단 조치의 효과와 지속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유명인과 유명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인도주의적 목적과 연관된 유명인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AP통신은 일부에서는 이런 운동 자체가 대중의 시선을 가자지구에서 빼앗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가자지구 관련 발언과 행동에 충분하다고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차단되는 유명인의 목록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서 일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차단할 사람을 제안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의 유명인들이 차단 대상에 이름이 올려 있다며 차단 여부는 각 소셜미디어 사용자에게 달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프랑스 성폭력 금지법. 미투는 나도 마찬가지, 나도 그래 라는 영어 단어로 상대의 말에 동감, 참여 의사를 밝힐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하버드 인터내셔널 리뷰에 따르면 2006년 성폭행 생존자인 활동가 티라나 버크에 의해서 미투라는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미국인 여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미투 운동을 독려하면서 널리 퍼지게 됐는데요. 이후 성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사회적 고발을 위해 속속 참여하면서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프랑스의 유명 여배우와 여성계 인사들이 성폭력 방지를 위한 포괄적인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고문을 프랑스 신문 르몽드에 게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여배우 이자벨 아자니를 비롯해서 줄리엣 비노슈, 주디트 고드레쉬 등 약 150명이 지난 7년 동안 미투 운동을 통해 성폭력 폭로를 해왔지만 많은 사례가 여전히 처벌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2022년 성폭력 고소사건의 불기소 처분율이 94%에 달하는 것을 예로 들며 강간죄의 동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3월 세계 여성의 날에 형법상 강간죄의 동의 개념을 명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고문에 서명한 여성계 인사들은 포괄적 성폭력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이 법을 통해 강간, 동의, 근친상간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연쇄 성폭행범을 모든 사건에서 재판받게 하며 성폭행 피해자 보호 명령을 확대할 것도 촉구했고요. 전문 수사 조직 구성과 피해자 트라우마 무료 치료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난 13일자 기사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미 하원에서 대북 제재와 관련한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이 믹서를 거친 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 이름이 뭔가요?
네, 블론체인 무결성 법안입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대로 여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암호화폐를 섞은 후에 재분배 서비스를 하는 이 믹서를 거친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주고받는 거래를 금지하는 게 골자입니다.
네.
네, 이 법안은 지난 7일 미국 민주당의 션 캐스턴 하원 의원이 발의했는데요. 민주당의 빌 포스터, 브래드 셔먼, 이메뉴얼 클리버 의원 등 의원 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 법안은 발의된 후에 금융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네, 법안이 나온 배경이 있을 텐데요.
네, 가상화폐가 전 세계 테러 공격에 자금 조달에 사용돼 왔고 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절반이 가상화폐 탈취 후에 이 믹서를 통한 돈 세탁으로 자금이 조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럼 거래를 어떻게 금지한다는 건지 법안 내용 좀 더 들여다보죠.
네, 지난 7일 발의돼 금융위원회로 회부된 이 법안은 2년 동안 믹서를 통한 자금 거래를 금지하고 믹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이 법무부가 믹서를 거친 자금의 불법 사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금융기관의 관련 자금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됩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규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각 위반 건당 최대 10만 달러 민사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블론체인 무결성 법안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법안을 발의한 캐스텐 의원 성명에 따르면 믹서는 불법 행위자들이 범죄 목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돈을 들키지 않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옮길 수 있게 해주는 데 핵심이라면서 이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일시적인 거래 금지 조치는 가상화폐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더 잘 이해하고 가상화폐로 자금을 조달하는 테러를 예방하며 향후 정책 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하고 의회가요, 북한하고 러시아 같은 적성국들의 가상화폐 탈취 그리고 자금 세탁 문제에 대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앞서 재무부는 2022년 8월에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가상화폐 돈 세탁에 관여한 믹서 업체 블렌더를 제재했습니다. 이어 같은 달에는 북한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는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이 탈취한 4억 5,5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세탁하는 데 가담한 또 다른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14일 주요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 수장이요 13일 중국에서 만났는데요. 두 나라 외교 수장이 만난 게 2년여 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장관하고 중국의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2년여 만에 만났는데요.
네.
예, 두 나라 외교 수장이 베이징에서 만난 건 6년여 만입니다.
네, 왜 만났는지 또 논의한 내용이 뭔지 좀 정리해보죠.
네, 한국 외교부가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한중 관계와 북핵 및 북한 문제, 역내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두 나라의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면서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조 장관은 또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하며 위협적인 언사와 각종 도발로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이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 안정,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에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네,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도 제기했네요.
네, 조 장관이 이 자리에서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했는데요. 탈북민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의 각별한 관심,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 측에서는 이번 외교수장 논의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중국 외교부도 보도자료를 냈죠?
네, 왕이 장관이 한중관계의 발전을 희망했다고 전했는데요. 왕이 장관은 특히 최근에 양국의 관계가 도전에 직면해 있고 이는 두 나라의 공동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도 바라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과 협력해서 양국 수교의 초심을 견지하고 설린 우호 협력의 방향으로 상호 협력의 목표를 확고히 수립해서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타이완 문제도 빠지지 않았네요.
네, 왕 부장은 한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 관련 문제를 적절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며 양국 관계의 정치적인 토대를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말을 했나요?
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한중일 협력, 한반도 정세 등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이달 말에 서울에서 4년여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양국 장관들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현재 한중일 정상회의 서울 개최 일자를 3국이 협의 중이고 3국이 상호 편리한 가장 빠른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5일자 기사인데요. 이번에는 미 국무부 부장관이 서울에서 열린 행사에서 발언을 한 내용인데요. 자, 미한일 3국 동맹의 현대화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 국무부의 커트 캠벨 부장관이 한국 아산 정책연구소 주최로 서울에서 진행된 아산 플래넘 2024 화상 기조 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다시 지적한 내용인데요.
네.
예,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면서 미국, 한국, 일본 3국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렸던 3국 정상회의 이후에 미국이 한일 두 나라와의 동맹관계를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회담 전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일본의 역사적인 방위비 증액과 새 국가안보 전략에 기반해서 군사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시 캠벨 부장관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당시 세 나라 정상이 논의했던 내용을 다시 확인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미국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 개의 성과물들, 세 가지 공약들을 발표했다면서 이런 노력의 핵심에는 동맹관계를 현대화하고 이 지역에 많은 번영과 안전을 가져다 준 규칙과 규범을 보존할 준비를 확실히 하는 게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정상의 용기로 미한일 공조가 강화됐다면서 3국의 협력을 통해서 아시아의 미래를 만들고 공동의 번영과 안보를 강화할 걸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이 행사에 직접 참석했는데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네, 한국 외교부의 김홍균 1차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억제, 단념, 대화의 대북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김 1차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확보는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결정적인 거라면서 하지만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각한 인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억제, 단념, 대화를 계속해서 추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 차관은 또 미국과 한국은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미한일 3국 안보 협력도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탈북 여성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스위스 제네바에서 16회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는 미국 뉴욕에 있는 인권재단과 제네바에 있는 UN 워치 등 25개 민간단체가 공동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동안의 이 회의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의 신동혁, 강철환 씨를 비롯해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경호원으로 일했던 이영국 씨, 또 영국에 정착해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진검다리의 공동대표인 박지현 씨 등이 참석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네, 올해 참석한 탈북민은 누군가요?
네, 탈북 여성 맹효심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6년 전에 하반신 마비에 중증 장애를 가진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등에 업은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맹효심 씨는 북한 내 장애인이 겪는 고통을 증언했습니다.
네.
예, 맹효심 씨에 따르면 북한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장애인은 대학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자신의 어머니는 장애가 있음에도 가족 부양을 위해서 삭 바느질 등 모든 일을 닥치는 대로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북한 장애인 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군인, 장애인은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는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16살 때 평양으로 떠난 가족 여행에서 겪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북한은 상위 군인조차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다고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네.
평양 여행에서 군 복무 중 다쳐서 장애인이 된 전직 군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물건을 파는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네, 이어서 나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이 기억난다면서 북한 장애인 보호법은 전직 군인들조차 보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북한에도 장애인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네, 효심 씨는 아울러서 북한이 6월 18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했지만 우리는 이런 날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당국이 장애인 보호 조처를 갖고 있는지 다른 나라들은 장애인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6년 전에 탈북했다고 했는데 장애인 어머니와 같이 나오는 일이 가족들한테도 참 힘든 여정이 됐을 텐데요.
맹 씨는 아버지가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등에 업은 채 강을 건너서 중국 국경을 넘었다면서 탈출할 때 우리는 너무 무서웠지만 탈북 후에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이어서 한국에 도착해 장애인을 위한 특별 좌석, 또 기차역,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등을 보면서 한국은 그야말로 천국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한국과 달리 장애인이 살아가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곳이고 북한 당국의 선정과는 정반대인 곳이라면서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목발과 휠체어를 보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생활 속 경제가 이어집니다. 오늘 생활 속 경제에서는 국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채권이란 뭘까요? 오늘은 예시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는 윌리엄 씨는 $1,000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브라운 씨에게 투자를 부탁하는데요. 1년 뒤에 갚을 때는 $50의 이자를 붙여서 $1,050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브라운 씨는 이를 받아들여서 윌리엄 씨에게 $1,000를 빌려줬고요. 윌리엄 씨는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돈 빌린 사람의 윌리엄, 돈 빌려준 사람의 브라운 씨의 이름을 각각 적고요. 빌린 금액은 $1,000, 돈 갚는 날은 1년 뒤, 그리고 이자는 $50입니다. 그런데 브라운 씨는 1년이 끝나기 전 갑자기 $1,000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찰리 씨를 찾아가 $1,000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찰리 씨에게 자신이 윌리엄에게 받을 원금과 이자가 적힌 차용증을 건네줍니다. 이 차용증을 가지고 윌리엄 씨에게 가서 $1,000와 이자 $50를 받으라는 거죠. 1년 뒤 만기가 돼서 찰리 씨는 이 차용증을 들고 윌리엄 씨를 찾아갑니다. 1,000달러와 이자 50달러를 달라는 겁니다. 윌리엄 씨는 어리둥절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써준 채권은 맞는데 이 채권을 들고 온 찰리 씨는 처음 본 사람이기 때문이죠. 윌리엄 씨는 자신이 돈을 갚겠다고 한 사람이 브라운 씨였으니까 원금과 이자를 브라운 씨를 직접 만나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씨는 자신이 받은 돈을 찰리 씨에게 전달해줬습니다. 사업을 계속하면서 투자금을 받아야 하는 윌리엄 씨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차용증을 써줘야 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한 가지 새로운 방안을 생각해냅니다. 앞으로 차용증을 쓸 때 돈을 빌린 사람을 써놓긴 하되 돈을 받을 사람을 비워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만기가 돼서 차용증을 가져오면 그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윌리엄 씨가 써준 이 차용증을 채권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본드라고 부릅니다. 채권은 받을 사람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용증이다. 앞으로 채권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셨죠? 국채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채권은 이것을 누가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어떤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라고 부르고요. 지방정부가 발행했을 때 우리는 이 채권을 지방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국가채권, 이를 줄여서 국채라고 부릅니다. 한국 정부가 발행하면 한국 국채가 되고요.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미국 국채가 됩니다. 글로벌 투자 플랫폼인 인베스토피아의 국채에 관한 설명 들어볼까요?
The government uses the money it borrows through bonds to fund activities or projects, like repairs on an interstate highway.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받은 돈을 고속도로 등과 같은 이 국가 기관 시설 정비 등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채 앞에 붙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만기 기간입니다. 1년 만기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1년물 만기 채권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10년과 30년 만기로 한다면 각각 10년물, 30년물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 미국 국채. 오늘은 좀 퀴즈가 많습니다. 제가 내는 몇 가지 간단한 문제의 답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국채와 대한민국의 한 중소기업의 회사채 중 더 안전한 채권은 뭘까요? 정답은 대한민국 국채입니다. 왜 그럴까요? 채권은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는 개념이죠. 자, 이 약속을 한 주체가 더 믿을만할 때 채권이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망할 가능성과 대한민국의 한 중소기업이 망할 가능성을 따져보면 중소기업이 망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채가 중소기업 회사채보다 더 안전한 겁니다. 이번엔 한국의 국채와 미국의 국채 중 더 안전한 국채는 뭘까요? 정답은 미국 국채입니다. 같은 국채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을 놓고 봤을 때 어느 나라가 더 망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까요? 세계 제1의 경제대국 미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한국 국채보다 더 안전한 국채로 평가받습니다. 다른 나라가 망해도 미국만큼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미국에 돈을 빌려주면 미국 정부가 꼭 돈을 갚을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는 금과 더불어서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가 되는 미국 국채의 금리. 미국 국채는 만기 기간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10년물 미국 국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채이기 때문에요. 경제 지표를 볼 때 일종의 기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미국 채권을 볼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고 낮음에 따라 경제를 전망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 금리 변화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데요. 여기에선 일단 이 기본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제 상황이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할까요? 고수익이 기대되는 곳에 투자하겠죠.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 채권 외에 다른 투자처로 눈을 돌리게 되고요. 그러면 미국 국채는 수요가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진 수요에 대응해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는 국채의 이자율이 상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가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때에는 10년물 미국 채권 금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경제 전망이 안 좋습니다. 그럴 땐 투자자들이 돈을 잃을 것을 우려해서 안전자산을 찾습니다.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번에는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이를 통해 경제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5%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앞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경제가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국채 금리가 오른다고 했죠. 최근 이어지는 미국의 탄탄한 노동시장과 그리고 소비자 지출 등의 지표를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 인상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와 연동된 금융. 10년물 미국 국채는 일종의 경제 지표로 역할을 한다고 했죠. 다른 말로 하면은 기준점으로서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많은 금융자산이 미국의 국채 금리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먼저 부동산을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분야를 볼 때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의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주택시장의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모기지 금리는 통상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 대출은행의 가산금리를 합산해서 산출해냅니다. 최근 모기지 이자율은 8%를 찍었는데요. 이는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 모기지 금리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시장이 긴축됩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선뜻 주택 구매에 나서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파는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요? 집주인이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면 엄청난 모기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데요. 결국 이에 부담을 느끼고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나온 주택 매물이 감소하면서 주택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한마디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게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100%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할 순 없지만 국채금리와 주식시장은 반대로 갑니다. 국채금리가 오르게 되면 투자자들이 굳이 위험도가 큰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국채에 투자하는데요. 그러면 주식시장은 주춤하게 됩니다. 경제뉴스에서 미국 국채금리 이야기를 할 때 주식시장 출렁 이런 제목이 자주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채의 개념과 미국 국채의 중요성 등 정말 핵심 부분만 살펴봤습니다. 이제 경제 뉴스 들을 때 국채 금리 이야기가 나오면 귀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겠죠?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국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택성이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이야기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14번째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50부 린든 존슨 대통령 시대.
미국 흑인들은 교육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싸우면서 또한 주거와 교통수단에서도 평등한 권리를 갖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당시 미국 남부 여러 도시에서 흑인들은 버스에서 뒷좌석에만 앉아야 했습니다.
1955년 12월 1일 미국 남부 앨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로사 파크스라는 흑인 여성이 버스에 탔습니다. 당시 몽고메리의 버스 제도는 백인이 앞에 앉고 흑인은 뒤에 앉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백인 좌석과 흑인 좌석 중간에 흑백 공용석이 있었지만 백인 자리가 모자라면 흑인은 백인에게 공용석을 내줘야 했습니다. 로사 파크스가 탄 버스는 승객들로 꽉 차서 붐볐고 백인이 앉을 자리가 더는 없었습니다. 백인 승객이 올라타자 버스 운전사는 로사 파크스에게 자리를 내주고 뒤로 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로사 파크스는 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재봉사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가던 로사 파크스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노라고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로사 파크스는 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평소 흑인 차별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마틴 루터킹 목사는 지역 흑인 지도자들과 함께 몽고메리의 흑인들을 모아서 저항에 나섰습니다. 당시 몽고메리 시내버스의 주 고객은 흑인이었습니다. 킹 목사는 흑인들과 함께 몽고메리 시내버스 거부운동을 벌였습니다. 버스 보이콧은 1년 넘게 계속됐고 주 고객을 잃은 버스 회사의 수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미국 대법원은 몽고메리 시내버스의 인종분리가 불법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로사 파크스라는 한 흑인 여성의 피곤했던 두 발은 평등한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는 미국 흑인들에게 또 한 번의 승리를 안겼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흑인들이 탄압해서 비폭력 투쟁으로 얻어낸 승리였습니다. 로사 파크스 시내버스 사건은 흑인 인권과 권익을 개선하려는 미국 민권운동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간디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폭력 없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민권 투쟁에서 비폭력의 주요 도구 중 하나는 연좌 농성이었습니다. 시위대는 비폭력 농성을 하며 상점이나 대중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시위대는 조용히 음식을 주문하거나 고객으로 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위대는 때로는 체포되기도 했고 때로는 영업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농성하는 동안 시위자들에게 먹을 것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시위대는 어떤 날은 음식이나 물을 먹지 않고 오랜 시간을 버티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이끈 또 다른 비폭력 인권운동은 Freedom Ride, 즉 자유승차 운동이었습니다. Freedom Ride는 미국 남부의 인종차별 정책에 항의하며 북부에서 남부로 주들을 통과하는 버스에서 이뤄졌습니다. 프리덤 라이드에 동참한 민권 운동가들을 프리덤 라이더스라고 불렀습니다. 프리덤 라이더스 시위자들은 버스에서 흑인과 백인 좌석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앉아 당국자들이 버스 안에서 인종 분리법을 시행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프리덤 라이더스 시위자들은 엘라베마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를 비롯해서 남부 여러 주의 버스 정류장에서 백인 전용 화장실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프리덤 라이더스 시위자들은 이동하다가 경찰에 체포될 때도 있었고 백인들에게 끔찍한 폭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961년에는 엘라베마주 애니스톤의 시외 버스 정류장에서 프리덤 라이더스 시위자들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1964년 여름 미국에서는 수많은 프리덤 라이드 시위가 벌어졌고 또 그만큼 많은 폭력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미국 민권운동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흑인에게 투표권을 갖게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수정헌법 제15조에 따르면 미국인은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투표권을 거부당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남부주는 다른 이유로 흑인의 투표권을 거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와 그의 지지자들은 흑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킹 목사는 엘라베마주에서 시위를 주도했습니다.
1963년 엘라베마주 버밍햄에서 학교와 식당, 공공장소에서 차별 금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버밍햄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았고 개를 풀어 위협하며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인물 아메리카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Strangers in the night exchanging glances wondering in the night what were the chances we'd be sharing love before the night was through 미국의 가수이며 영화배우인 프랭크 시나트라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동경하는 미국 연예계 슈퍼스타였습니다. 20세기 팝 음악계의 가장 위대한 가수라는 찬사를 받는 그는 1940년대와 50년대 Strangers in the Night, My Way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놓았습니다. Strangers in the Night, Two Lonely People. 영화 배우이기도 한 그는 From Here to Eternity, 지상에서 영원으로에서 최우수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기도 하는 등 스크린에서도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본명이 프란시스 알버트 프랭크 시나트라인 시나트라는 1915년 12월 12일 미국 동북부 뉴저지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탈리아 시실리 출신 가정의 외아들이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 가수 빙 크로스비의 노래를 들은 10대의 시나트라는 자신도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시나트라는 고등학교의 남성 합창단 글리 클럽 멤버로 있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때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시나트라의 노래가 나오자 해리 제임스라는 밴드 악단장이 그에게 곡을 주어 노래를 취입하게 됐습니다.
그의 노래가 주목을 받자 1940년에는 또 다른 밴드 메스터 타미 도어 씨가 시나트라에게 자신의 악단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인 시나트라는 타미 도어 씨 악단에서도 인기 차트 상위권의 히트곡들을 내놓았습니다. 시나트라는 2년 동안의 악단 생활을 한 후 홀로 서기에 나섭니다.
솔로 가수로 나선 시나트라는 1943년에서 1946년 사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력적인 바리톤으로 시나트라는 멋있는 목소리라는 뜻의 The Voice, The Sultan of Swan, 즉 황호람의 황제 등의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영화에 출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 뮤지컬 코미디 영화 베벌리와 함께 기상, 루베이 위드 베벌리, 더 높이 더 높이, Higher and Higher 등이 이때 출연한 영화들입니다. 1945년에는 영화 내가 사는 집, The House I Live In으로 아카데미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10분짜리 이 영화는 미국 내에서의 인종적, 종교적 관용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벌어지자 시나트라도 군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막에 이상이 있어 군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시나트라는 후에 이 시기가 무척 고독한 때였다고 회상했습니다.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그의 인기는 다소 주춤했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초 음반과 영화에서 시나트라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1953년 그는 개선장군 같은 복귀를 합니다. 영화 지상에서 영원으로가 이때 최우수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탈리아계 미군 병사 마기오 역을 맡은 이 영화는 시나트라가 노래를 하지 않은 첫 영화였습니다. 그 이전 영화에서는 대부분 노래를 부르는 역을 맡았었습니다.
50년대 들어 그의 목소리는 더욱 성숙해졌고 재즈풍이 가미됐습니다. 정상급 스타의 자리를 회복한 시나트라는 이후 오랫동안 영화와 음악에서 성공가도를 이어갔습니다. 1955년 개봉된 영화 황금의 손을 가진 사나이에서는 아카데미 남우 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는 1950년대 캐피탈 음반사를 떠나 리프리즈라는 자신의 레코드사로 독립했습니다. 영화 제작사 알타니스도 차렸습니다. 1965년 그는 그래미에서 평생 성취상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는 그가 라스베가스에 진출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공연하는 시저스 팰리스는 그 후 여러 해 동안 인기 최고의 유명 호텔로 군림했습니다. 60년대를 마무리하는 때 시나트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히트곡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My Way입니다.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e final curtain My friend, I'll say it clear, I'll state my case, of which I'm certain, I've lived a life that's full, I traveled each and every highway, and more, much more than this. I did it my way. Breathe.
시나트라는 당대 최고의 연예인 그룹인 레드팩을 창립했습니다. 이 그룹에는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 딘 마틴 등 많은 유명 연예인들이 참여했습니다. 레드팩 연예인들은 여러 편의 영화에 함께 출연했습니다. 여기에는 바다의 6인, 솔전트 3, 즉 3명의 상사들, 로빈 후드 등이 있습니다. 70년대 초 잠시 주춤하던 시나트라는 새로운 음반 All Blue Eyes Is Back으로 다시 음악계에 복귀합니다. 78년에는 뉴욕 뉴욕으로 또 대박을 터뜨립니다.
시나트라는 정치에도 적극적인 연예인이었습니다. 1944년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4차 연임을 위한 선거운동을 했고 1960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선거운동도 지원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는 취임식 행사도 주관했습니다. 그러나 시나트라가 시카고의 범죄단 두목과 연계가 있다는 점 때문에 케네디 대통령이 거리를 두면서 이들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시나트라는 이때부터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지고 공화당에 가까워졌습니다. 그 후 공화당인 닉슨 대통령은 시나트라에게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 자유 메달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는 생애 네 번에 걸친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습니다. 1939년에는 어린 시절 친구였던 낸시 바바토와 결혼했습니다. 1951년에는 배우 에바 가드너, 1966년에는 배우 미아 페로, 1976년에는 바바라 블랙클리스 막스와 결혼했습니다. 시나트라는 일부에서 그가 출세를 위해 범죄단에 의존했다는 설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그의 인기는 그런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1993년 77세가 된 나이에도 시나트라는 유명 가수들과의 듀엣 앨범으로 젊은 팬들로부터도 인기를 얻었습니다.
시나트라는 1995년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데저트 메리어트에서 마지막 공연을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50여 년에 걸친 쇼 비즈니스의 대부 시나트라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82세였습니다.
Now this could only happen to a guy like me and only happen in a town like this. So may I say to each of you most grateful.
이날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그를 추모하는 푸른 빛을 밝혔고 라스베가스 거리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모든 카지노는 1분 동안 작동을 멈췄습니다.
This is my kind of town.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수 중 한 사람으로 불리우는 프랭크 시나트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